유명한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장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 비유입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 생각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과부처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만큼 기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역들, 오해를 낳는 본문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들이 오늘 비유를 대하면서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참되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올바른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등장인물이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편이 너무너무 다른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판장이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검사, 재판장 이러면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또 나와요. 이렇게 기득권의 정점에 있는 재판장이 나오면 그를 상대하는 다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부예요. 과부는 성경에서도 그리고 당시 근동사회에서도 가장 약자입니다. 남자들이 주로 된 사회였고 남편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도 하소연할 것 없는 여인이 바로 과부란 말이에요. 비유는 한 재판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안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만방자한 사람인지 예수님은 두 번 반복해서 2절과 4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 아나무인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과부가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예요. 이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눈물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호소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요. 그 법원뿐만 아니라 집까지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제발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재판장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이 재판장이 그녀의 억울함을 들을 이유가 없죠. 1도 듣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가고 간청하자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4절과 5절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녀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 1도 관심이 없는데 야 도대체 내가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들어주어야 하겠다. 근데 이 비유는 사실 오픈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들어주었는지 들어주지 않았는지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들어줬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 걸 보면 이 못 견디겠으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억울함을 아마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하고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시작!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날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세요? 우리 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보면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그렇게 설교되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옳은 일인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요하게 불의한 재판장을 대하듯, 그렇죠?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했다면 불의한 재판장을 대하듯 간절하게 집요하게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일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 그 전에 정말 내 기도에 내가 하는 그 요구에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의 목적일까? 정말 그 기도의 의미 자체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기도의 의미일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저 인간이 저렇게 물어보지를 않을 텐데. 그렇죠? 뭔가 이상함을 벌써 느끼셨을 거예요. 맞아요.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 같으니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반대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악한 재판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과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가 괴로워서 아유 알았어 들어줘 라고 하는 재판장 같지 않다, 하나도 하나님은 비슷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의 창조주라는 말,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늘 고백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만나보니까, 목사로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도 내가 뭘 해야 좋은지,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불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성공한 사람도, 제가 보기엔 너무 성공했고 너무 돈 많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사람도, 목사님 나는 아직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건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를 나보다 깊이 많이 아시고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항상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아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냥 너에게 관심이 있다가 아니라 어떤 신처럼, 이신론처럼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개입하지 않을게,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떠한 감정입니까? 사랑이 어떠한 행동을 낳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탕자처럼 다 팔아먹고 죄로 인해서 돼지 우리 안에 오물을 뒤집어쓰고 그 돼지가 먹는 사료를 주워먹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외마디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분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다시 하라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아빠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들으실 거예요? 애들이 너무너무 단세포적이고 너무 유치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 너무너무 늦어져서 실망해서 그렇든, 아니면 지금 누르고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렇든,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그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아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요? 없다고. 다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간절히 기도해야만,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 간절함과 그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세요. 그러나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bothering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기도를 이루어주시도록 만들겠다는 그 심산을 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이고 다가가야 아이 귀찮어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 악한 재판장을 대하는 과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니, 너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니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라. 좋으신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들어주시고 그분께서 응답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막 그렇게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쌓으라라고 그러죠. 무슨 소린지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마치 기도를 이렇게 쌓아야 하는 것처럼 뭐 요만큼 이렇게 있어 무슨 뭐 물통처럼 이렇게 뭐 그 가스탱크처럼 이렇게 채워야 되는 게 있어서 뭐 100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야 응답까지 몇 번 남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카운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10불짜리 레고는 10번 에스크하면 내 들어주고 100불짜리 레고는 100번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들어줄게. 막 99번 애가 물어봤어. 그럼 아이고 아깝다. 한 번만 더 하면은 내가 들어줄 텐데 이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 1000번 기도해야 되는데 999번 기도하고 멈췄어.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한 번 더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텐데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깝다. 그냥 그렇게 고생해라 이러시냐 말이에요. 아니겠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쌓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쌓아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종교에 있는 기도나 매 한 가지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불교에서 절하는 것도 일천번제가 아니지 뭐죠? 몇 번 이거 절하는 거죠?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렇게 절하면 들어줄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내가 이만큼 하면, 요만큼 게이지가 차면 그 신이 들어줄 거라는 그 컨셉은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님을 믿는 것은 미신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기도가 딜레이 될 때에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지성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땐 여러분 다 지성이 부족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할 말 없는 것 같아. 나 맨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보면 지성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들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맨날 기도는 나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게 기도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며, 능력 있는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 반대는 더 월스트한 것 같아. 반대로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건 폭력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를 뿐이고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그게 제일 큰 거 아닐까요? 내가 기도한 건 내가 사는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알아도 서운한 이유는 그때 딱 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아파서 죽기 전에 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파산하기 전에 내가 물질로 너무 어려워서 그냥 다 덮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거 보고 죽었습니까? 요셉은 어땠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했던 기도들이 모두 다 그들이 살아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조차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그가 누구든 뭔 얘기를 하든 뭐 1,000번 뭐 기도의 제단을 쌓아라, 1,000번제를 뭐 드려라, 아니면 또 무슨 책이 있더라, 기도에 무슨 뭐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무슨 얘기를 하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라 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종교의 핵심입니다. 미신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신을 감동해서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감사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만 이렇게 누리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때로는 정말 기도하다가 지쳐서 내가 실망해서 기도하지 않고 뺀질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누리기도 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을 더 주님께서 저에게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살고 있음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지 거의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아름다운 배우자를 얻었고 저 사람은 엄청 기도했거든요. 보면 뭐 일기장에 100가지 막 쓰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무엇을 얻어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도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는 편견과 오해에서 우리는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런 악한 재판장 같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악한 아버지라고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도 악한 사람인데도 떡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지 않고 돌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가 아니고 좋으신 아버지, 나의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제가 메시지 보내드린 것처럼 비유의 핵심은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죠? 이 비유의 모든 의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나는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준비하면서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러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실까 봐.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니까 이제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런 건 똑같아. 이런 말과 똑같아. 아우 나 좋은 아빠 있으니까 나 그분이랑 대화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 보지 않고 사는 거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고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가운데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보지 못할 때 아니면 정말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로 일이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조차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주님 신뢰하게 해달라고.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신뢰하고 이 광야 같은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가 아니라 응답되지 않는 광야와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케어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도 낭망치 않고 오늘 말씀처럼 선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재판장이 아니시고 악한 아버지가 아니시기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이실 것이며 다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을 향하여 그 아버지가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에게 선하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사실 도전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신뢰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말세,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는 그런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너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고 너를 향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데, 정말 그러한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물음, 우리 교회에 물으시는 물음,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기도하는 것만큼 나쁜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늘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이 힘들면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든 기도하셔도 말리지 않아요.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해결사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미신 정도로 주님을 섬기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이 너무나 분명한, 기도를 통해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마냥 기도 응답 받았다고 뭘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좀 제발 좀 부러워하지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고, 그거 없어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정말 산이 있으면 그 산을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런 거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기만, 내가 지은 죄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해결 달라고만, 그런 식으로 주님을 이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재판장들이 참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고백하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구나, 정말 욕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간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시는 것을 다 들어주어도, 반대로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분이 선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